4.7 재보궐선거투표가 서울과 부산 등에서 내일 오전 6시부터 실시됩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여야 후보들은 새벽부터 곳곳을 돌며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제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행 한 달 전부터 피해자 집 주변을 자주 찾았다는 증언이 나왔고 범행 당일엔 피해자가 자주 가던 걸로 알려진 PC방도 들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청와대 경호처 오모 과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오 과장은 지난 2017년 9월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광명 노은사동 땅을 가족과 함께 샀습니다. 경찰은 LH 직원인 오 과장의 형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려줬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재조사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기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 비서관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특정 언론이 피의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며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신도들에게 헌금을 빼앗고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목사의 아내와 동생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목사의 범죄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목사의 아내가 남성 신도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한강 행주대교 아래 나루터입니다. 날씨가 풀리는 이맘때면 이곳 어민들에겐 뱀장어에 치여인 실뱀장어가 가장 큰 수입원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그물마다 실뱀장어의 치명적인 끈벌레가 가득해 어민들이 손을 놓고 있다는데 밀착 카메라에서 배를 타고 나가보겠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서울과 부산의 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이제 내일 치러집니다. 하루를 앞두고 민주당은 3% 이내의 접전을, 그리고 국민의힘은 최소 15% 차이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서로 엇갈린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전을 보면 정당과 후보 간의 고소고발이 무려 20건에 이릅니다. 이런 거친 공방 속에 정작 중요한 정책과 공약은 가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 법적으로 선거운동이 끝나기까지는 4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 현장을 차례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홍익대학교 앞에 나가 있는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황혜린 기자가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황 기자, 지금 박영선 후보는 유세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박영선 후보가 유세 중인 모습을 보입니다. 젊은 유동기구가 많은 곳이죠. 홍익대 근처 상상마당 앞에서 박 후보가 마지막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13일째 선거운동을 이어온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유세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유세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렵고 내일은 걱정스러운 이 불안한 상태를 떨치고 오늘도 더 어렵고 내일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서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한창 지원 유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황 기자, 이제 자정에 선거운동이 끝나니까 선거운동 마지막까지 4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데 박 후보는 어떤 점을 강조했습니까?
네, 마지막 날 박 후보가 강조한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오 후보에 대한 공격과 민주당 정부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먼저 오 후보를 겨냥해선 거짓이 큰 소리치는 세상을 막아달라, 거짓이 진실을 억압해선 안 된다고 외치면서 오 후보의 내곡동 처갓당 의혹에 계속 크게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반성했다, 기회를 달라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그동안 민주당이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반성하고 더 뼈저리게 느껴서 우리 내일 투표일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민주당이 됩시다, 여러분!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운동은 거기에서 끝을 냅니까? 아니면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서 끝을 냅니까?
네, 선거전 마지막 장소는 광화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광화문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건데요. 앞서 오늘 하루 종일 박 후보는 서대문구와 은평구 등 강북 지역들을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직장인 퇴근 시간에 맞춰선 여의도에 가기도 했는데요. 강북 표심과 젊은 지지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 일정에 마지막 장소로는 촛불 집회의 장소이자 서울시청에 보이는 광화문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황혜린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 후보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지금 신촌에서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 기자, 지금 오세훈 후보도 유세를 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이 자리에 왔다 갔다 하신 우리 청년들한테
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가했던 광장이 이렇게 꽉 찼습니다. 젊은 유동인과 많은 신촌인 만큼 20대 청중도 눈에 띕니다.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또 김 위원장과 어색한 사이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총출동했습니다. 현장 분위기 들어보시죠.
청년들이 저희들을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솔직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지지해주신 청년들의 지지 저희들이
네, 지금 연설을 한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기자, 오세훈 후보의 선거운동 마지막 날 메시지는 어디에 집중됐습니까?
내일은 우리 야당이
네, 오 후보는 오늘 12시간 동안 서울 강북권을 중심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셋값 급등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도마 위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10년 전 무상급식 반대로 스스로 시장직에서 내려왔던 만큼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젊은 분들께 이번에는 한번 기회를 달라. 오세훈이한테 한번 기회를 줘보자. 이렇게 말씀을 잘 나눠서 꼭 투표장으로 함께 나가주셔야.
네, 지금은 신촌이고 이후에 오 후보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곳에서 유세를 마친 뒤엔 밤 9시부터 남평화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에 급파경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불황 속 서민들을 달래면서 마지막 한 표를 호소할 전략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전다빈 기자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 치열한 선거전이 치러졌던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지금 있는 곳이 부산의 어디입니까?
네, 부산의 번화가 서면에 있는 한 건물의 옥상입니다. 이곳에서 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약 100m 간격을 두고 맞불 유세를 열고 있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올라온 건데요. 제가 서 있는 곳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는 김 후보가 지지자들과 행인들을 상대로 마지막 결집과 투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여럿 함께 출동해서 한참 전부터 투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박형준 후보의 유세 분위기도 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제 맞은편에는 박형준 후보의 유세 차량이 보이는데요. 박 후보도 역시 부산 젊음의 거리인 이곳 서면에서 2030 젊은층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 의원 등이 몇 시간 전부터 함께하면서 마지막 날 유세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김필준 기자가 자리를 아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양쪽이 다 보이네요. 특히나 부산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두 후보는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김영춘 후보는 오늘 일부러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송상현 장군 동상 앞에서 마지막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박 후보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실패한 대통령의 참모 출신. 훈수만 잘하는 전문 훈수꾼. 이런 분이 시장 맡아갖고서 이 어려운 부산 살림살이 제대로 이렇게 낼 수 있겠습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도 도덕성이 파탄난 후보라면서 공격에 앞장서기도 했는데요. 반면 박 후보는 가덕도를 찾아 큰 절을 하는 걸로 신공항이 여당만의 이슈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들어보시죠.
가덕도 공항을 부지를 방문한 것은 정말 가덕국도 공항을 성공한 공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신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는 라임 펀드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 이름이 거론됐던 걸 언급하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해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김태현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비롯해 세 모녀를 살해한 사건. JTBC는 지금부터 이 사건은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부각돼야 한다는 점, 또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범행 당일에 김태현이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기 직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우발적이라는 김태현의 주장과 거리가 있는 당시 현장의 상황도 취재했습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오후 5시 7분쯤 김태현이 서울 노원구의 한 상가 지하로 들어갑니다. 흰 가방을 메고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 중 큰딸이 자주 가던 곳으로 알려진 지하 PC방에 15분쯤 머물다 나왔습니다. 세 모녀를 살해하기 직전 포착된 모습입니다. 경찰은 이때 이미 김 씨가 근처의 마트에서 훔친 흉기를 가방이나 비닐봉지에 넣어놓고 있던 걸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이후 김 씨는 걸어서 5분 거리인 피해자들이 사는 아파트로 갔습니다. 당시 아파트 CCTV 영상에 따르면 김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들이 사는 곳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곧장 10층에 내렸습니다. 이후 물건 배달을 온 것처럼 가장의 집안으로 들어갔고 작은 딸을 살해했습니다. 밤 10시 반쯤 귀가한 어머니 A 씨와 그로부터 20분쯤 뒤 집으로 돌아온 큰딸 역시 살해당했습니다. 김태현이 체포될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주민은 A씨가 발견 당시 외투를 입은 채 큰 방에 쓰러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작은 딸을 살해한 뒤 5시간 동안 집안에 숨어있던 김씨가 A씨가 귀가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 3명 모두 경동맥이 지나는 목 부분에 치명상을 입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세 사람을 해치는 과정에서 자신이 훔쳐온 흉기는 물론 집안에 있던 흉기도 사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이 끝난 후 자해를 시도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갈증이나 냉장고에 있던 물과 우유,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김태현이 치밀하고 또 계획적으로 움직였던 정황들도 새롭게 취재했습니다. 피해자가 인터넷 메신저에 올린 사진에서 택배 상자에 적힌 집주소를 본 뒤에 범행 한 달 전부터 집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걸 봤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범행 전에 이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을 했던 겁니다. 박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태현은 범행 전에도 피해자들이 살던 아파트를 수차례 찾았습니다. 처음 목격된 건 지난달 초였습니다.
추운 겨울은 아니었고요. 조금 날이 풀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 상가 인근이었습니다.
저는 8-9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상가에 사람이 없는 시간인데도 불안에 앉아 있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비슷한 시기 김태현을 본 사람은 또 있습니다. 한 아파트 관계자는 범행 20일 전쯤 김태현이 저녁 6시에서 11시까지 1층에서 계속 기다리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자 10층에 사는 여자친구가 오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피해자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김태현이 찾아오는 데 따른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지인에게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자꾸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 받지 않자 김태현이 마지막이니 잘 생각해라는 말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실수로 노출한 사진 속 택배 상자에서 주소를 확인하고 집요하게 스토킹을 해온 겁니다. 김태현이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급소 위치를 검색하고 흉기를 준비한 것도 계획된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범행 후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고 본인 휴대전화 메신저를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경찰도 김태현의 신상을 공개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4명을 모두 투입해 김태현 면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김태현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김태현은 이번 범행에 앞서 1년 반 동안 두 차례의 성범죄를 저질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둘 다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처벌은 김태현에겐 전혀 경고가 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성범죄의 재판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 김태현은 이미 이번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신상 공개 결정 이후 기자들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태현은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일단 들어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진 않나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김 씨는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범죄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물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김태현은 이곳 장애인 화장실 칸에 숨어 옆 칸을 훔쳐봤습니다. 김태현은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이 건물 지하의 PC방을 자주 찾았습니다. 몰래 침입해 여성을 훔쳐보던 여자 화장실도 바로 이 건물 1층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달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미성년자에게 전화로 음란 행위를 해 또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두 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김 씨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9일 이 판결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살인사건을 저지르기 나흘 전입니다. 이번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을 고려하면 성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또 다른 범죄를 궁리한 셈입니다.
같은 맥락의 범죄였는데 이게 전혀 경고가 되지 않고 본인한테 그 위화효과에 대해서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같은 200이 이 친구한테 무슨 의미겠어요? 또 해도 된다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JTBC 박태인입니다.
이렇게 스토킹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더 흉악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경각심을 심어줘서 다음 범행을 미리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례를 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쉽게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에 국회의 문턱을 넘긴 했지만 과연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로 걸어가는 여성을 한 차량이 따라갑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여성을 차량이 뒤쫓습니다. 지난달 23일 여성 A씨는 처음 마주친 남성이 50km 가까이 뒤따라오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파출소로 가서 신고했지만 경찰은 남성을 돌려보냈습니다.
세 번이나 같은 일이 벌어져야지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럼 사건 성립이 안 되니까 가야 된다고.
지난해 기준 스토킹 신고는 하루 평균 13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간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신고된 10건 중 한 건만 처벌되는 실정이었습니다. 90%는 처벌을 피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잇따랐고 2주 전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막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새로운 법에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만 범죄로 정의합니다. A씨를 쫓아왔던 남성 역시 1회에 그치기 때문에 새로운 법으로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번으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일을, 이 똑같은 일을 다시 또 겪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법으로 지켜줘야 할 피해자를 너무 좁게 정해놨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만 피해자이고 가족 같은 주변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의 주변 사람들까지 그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이제 피해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결국 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적용할지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몫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을 범죄심리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의 오윤성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보니까 김태현이 이렇게 3명의 목숨을 빼앗은 뒤에 현장에서 사흘간 머물렀고 또 그 사이에 냉장고에서 음식물도 꺼내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놓고 이번 사건의 성격을 좀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살인자 같은 경우는 그 살인을 저지르고 난 뒤에 신속하게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세 명의 피해자 시신을 옆에 놔두고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일상적인 활동을 했단 말이죠. 먹고 자고 그리고 이제 뭐 마시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원래 좀 내성적인 그런 성격에다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범죄를 저지르면 자수를 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도주를 하거나 또는 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런 어떤 그 방향이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경찰이 신고자들과 함께 그 현장을 들어올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그때서야 자기에 대해서 어떤 그 자해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일은 벌려놓고 사태를 수습을 잘 못하는 그런 어떤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 지금 보니까 김태현이 게임의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보면은 원인을 피해자 쪽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후에는 뭐 살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스토커의 범죄 심리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스토커라고 하는 것은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여러 어떤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줬을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자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무시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 단톡방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주관적인 판단이고 사실은 단톡방에서 무시를 당했다라고 해서 사람을 세 명씩이나 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좋아했는데 어떻게 남들 앞에서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모든 책임, 이번 사태에 있는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피해자에게 있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리고 앞선 저희 보도에서 봤듯이 이번 사건 전에 1년 반 동안 두 차례 성범죄를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게 확인이 됐는데요. 앞선 이런 성범죄들이 이번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어떤 좀 영향이 있을까요? 연관관계가 좀 있을까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우리가 단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상시의 성적 환상을 두 번에 걸친 그것도 사실 드러난 것만 두 번이지 또 다른 것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성범죄를 통해 가지고 개인의 성적 환상을 키워왔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직접적으로 세 명을 살해하는 사건과의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오셨는데요. 스토킹 범죄가 다른 범죄들보다 더 위험한 점이 있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 애착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애착의 반대가 이제 그 분리인데 즉 다시 말해서 부모로부터 거부를 당하거나 또는 뭐 뭔가 그 분리를 당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열등감과 거부감 또는 분노, 좌절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 즉 피해되는 사람들은 전혀 인식을 못하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내면적으로 그러한 분노를 키워나가다가
예.
이런 아주 극단적인 공격 행위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다라고 우리가 묘사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군요. 아마 답을 찾기가 좀 어려운 점일 수도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이번 사건을 보면서 분노하고 또 불안해하는 게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다가 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에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도대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답답함도 있는데요.
물론 그 이전까지는 이제 스토킹 범죄가 경범죄로 해가지고 약 한 8만 원 정도 과태료만 내면은 해결이 됐었는데
예.
지난 그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만약에 그렇게 행위를 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흉기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고 개인적으로 이제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 그러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지나친 친절을 베푼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는 주관적으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예.
아 나에게 어떤 그 성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위 자존심은 굉장히 강하고 자존감은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위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관계가 단절돼 있는 사람은
예.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결심하고 본인이 결행을 해버리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종류의 스토킹 범죄가 극단적인 사례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고립이라든가 단절을 어떤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예.
개인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연구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뭐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고 오늘부터는 프로파일러 4명도 아마 투입이 됐다고 하니까요. 범죄를 분석하다 보면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떤 숙제가 있는지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의 오윤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 오늘 청와대 경호처 오모 과장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오 과장은 지난 2017년 9월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광명 노은사동 땅을 가족과 함께 샀습니다. 경찰은 LH 직원인 오 과장의 형이 개발 정보를 알려줬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청은 오늘 오후 3시 10분부터 청와대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 오모 과장의 집 LH 본사를 3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4급 오모 과장의 의심스러운 땅 거래에 대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앞서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모든 직원과 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오 과장이 형수를 비롯해 다른 3명과 함께 산 땅은 1888제곱미터 넓이의 경기도 광명시 노은사동 임야입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논밭에는 집을 못 지어요. 임야도 안 되고. 그린벨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찰은 오 과장이 투기 목적으로 이 땅을 샀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 과장의 형이 LH 직원이라 신도시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알려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형은 LH 직원 투기 의혹이 집중적으로 드러난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오 과장은 의혹이 불거진 뒤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그는 퇴직 후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가족과 공동 명의로 땅을 산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청와대가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김학의 사건을 다시 조사하도록 기획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례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린 걸로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동아일보의 오늘자 기사입니다. 검찰이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른바 김학의 버닝썬 장자연 사건 관련 보고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관련 부처들에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31일에 검찰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조사한 다른 사건들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기사 모두 지난 2018년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과 고 장자연 씨 사건 등을 재조사했는데 이를 청와대가 기획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덜었습니다. 그 중심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있었다는 의혹도 담겼습니다.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이 잇따라 보도되자 청와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광철 당시 선임 행정관은 사건 보고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검찰발 기사로 여과 없이 보도돼 이번에 입장을 밝힌다며 당시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흠집이 날 수 있다, 유감을 표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내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일부 언론에 의도적으로 피의 사실을 흘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피의 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박 장관은 이런 기사들이 나온 경위에 대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는 500명을 넘었습니다.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을 넘긴 겁니다. 이 가운데 40%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나온 게 눈에 띕니다. 특히 감염 재생산 지수가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2를 넘겼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다른 사람 한 명 이상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넉 달 만입니다. 그래서 다시 밤 9시 영업 제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만큼 방역 의식이 무뎌졌다는 건데요. 저희 취재진이 직접 유흥업소를 돌아보니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입니다. QR코드로 손님을 관리하는 전자 출입명부가 없습니다.
동영상을 시체도 방역 엉망진창되어 있는데 이게 사요. 구청에 사요. 사대분이.
지난 2월부터 유흥업소에선 출입자를 QR코드로만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종이에 출입자 이름을 적거나 손님들 QR코드 인증을 빼먹는 곳도 많았습니다.
8명이고요. QR코드는 1명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칸막이를 설치할 게 있어요. 침방울이 더 튀기지 않게 그 마이크 커버 있지 않습니까? 네. 매번 닦아주시고.
지난달 29일부터 하루 세 번 환기를 하고 한 번 소독을 한 뒤 기록을 남기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업주들은 지자체 홍보가 부족해서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말씀 한번 안 해주셔가지고 위반 사항만 지금 적발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업소 직원들 모두 체온을 기록해둬야 하는데 어기는 곳이 많았습니다. 지난 2월부터는 면적 8제곱미터당 손님 1명을 받을 수 있게 이용 가능 인원 제한이 강화됐습니다. 총 이용 가능 인원을 가게 안에 적어놓아야 하는데 틀리게 공지해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 150만 원을 물고 2주 동안 손님을 받지 못합니다.
나는 진짜 해대는 너무한다 진짜. 지금 죽을 지경인데 무슨 벌금을 무슨 돈을 내냐고.
어젯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질병청, 구청 등과 함께 강남구 유흥시설 합동단속에 나섰습니다. 총 123곳을 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12곳을 잡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으로 적발 즉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서울시는 유흥시설에 대한 전수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백신을 맞고 나면 열이 나거나 근육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역당국은 타이레놀이 가장 잘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회사의 제품을 공식적으로 말한 탓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약사단체는 방역당국이 특정 회사의 약 이름을 말하지 말고 성분으로 안내해달라고 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을 맞은 뒤 부작용이 있으면 해열 진통제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제품을 말했습니다.
타이레놀과 같은 그런 소염 그 효과가 없는 진통제는 복용을 하시는 게
타이레놀 등을 드시면서 집에서 좀 관찰하시는 것이
접종 현장에서도 같은 약을 안내합니다.
타이레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알약이요?
알약.
예, 알아요.
해열 진통제.
예.
예, 그 약을 드시면 돼요.
예.
타이레놀 있잖아요. 약국에 팔거든요. 열 나실 때마다 하나씩 드시면 돼요.
방역 책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레놀과 타이레놀.
타이레놀 준비해놨는데 타이레놀과 한 대면 지켜주고 드셔야지 색깔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에게는 직접 적어주기도 합니다. 서울의 한 백신 접종센터 주변 약국을 다녀봤습니다.
열 날 때 타이레놀 먹어야 된다. 그 소리 한 다음부터 계속 부족했어요.
다 타이레놀 달라고 그러죠. 그럼 백신 맞으라는데 방송에서 나온 거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지만 같은 성분의 다른 약도 있습니다.
이거 여기 성분 같은 거죠?
그렇죠. 아스타미노펜 500ml하고 650ml 두 가지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특정 제품을 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낙 이 해열제가 상품명이 일반인과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익숙하여서 아마
정부는 다른 이름의 약이라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있다면 효과는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휴가 중이어도 눈과 귀는 쉬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보이스피싱 범인을 잡은 경찰관의 얘기입니다. 종이봉투를 건네는 장면, 그리고 휴대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가던 길에 범인을 붙잡았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더 자랑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울산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 앞에 모자를 쓴 남성이 서 있습니다. 40대 A씨입니다. 비상등을 켠 승용차를 보자 다가가 인사를 한 뒤 주차를 하라며 손짓을 보냅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은 A씨에게 종이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속에는 만 원짜리 500장과 5만 원짜리 100장 등 모두 1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휴가 중인 울산 울주경찰서 박현석 경사가 목격했습니다. 박 경사는 하교하는 자녀를 데리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돈 뭉치를 길거리에서 서로 주고받는 상황은 보이스피싱 대면 편취의 전형적인 수법이고요. 그래서 제가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 신분을 밝힌 박 경사가 불심 검문을 하자 A씨는 정당한 업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A씨 손에 든 휴대전화에선 수상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중국 동포로 추정되는 말투로 자리를 빨리 옮기세요라는 말을 듣고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확신을 하고
결국 박 경사가 형사과에 출동 요청을 해 A씨가 검거됐습니다. 피해 남성은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싸게 바꿔주겠다는 수법에 당했습니다. 먼저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갚아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은행이라면서 그 팀장이 전화가 와서 이런 대출 상품이 있다 요즘. 그 대부업체 팀장이 현장에 나갈 거다. 그러면 현금을 준비해서.
A씨는 생활정보지 구인 광고를 보고 수구책을 맡게 됐다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한 건당 1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방금 매의 눈을 가진 경찰관의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소비자들입니다.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 브랜드들이 앞다퉈 사과문을 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성능이 떨어진다는 걸 확인했고 환불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고 보니 한 연구원에서 올린 실험 영상을 보고 소비자들이 문제가 된 제품을 잡아낸 결과였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인기가 많은 화장품 브랜드들입니다. 갑자기 자외선 차단제 판매를 잇따라 중단했습니다. 사과문도 내걸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건 한 연구원이었습니다.
수치가 현저히 떨어진 제품을 가지고 임상 프리테스트를 진행했어.
결과는 자외선 차단지수 SPF 50으로 팔고 있는 5개 업체 제품이 모두 SPF 30 미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크림 살 때 SPF 수치 보고 사잖아. 이건 아니지.
이 영상에선 제품이나 브랜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영상에 흐릿하게 나온 선크림 용기만 보고도 의심스러운 제품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이 알콜을 굉장히 찾고 또 뭐가 잘못되는지 또 따지는 우리 똑똑한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라면 제형을 바꾸거나 해서 다시 정확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소비자의 힘이 굉장히 무섭구나라는.
소비자들이 만든 블랙리스트가 돌자 화장품 업체들도 급히 움직였습니다. 자체 검사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일부 제품에서 자외선 차단 지수가 낮게 나온 겁니다. 업체들은 문제가 된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예, 화가 나는데요, 갑자기.
어떤 게 화가 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만큼 선크림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줄 알고 발랐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예. 뭔가 사기당한 것 같은데.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 몸에 직접 닿는 제품이니까.
업체들이 서둘러 대응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식약처에 해당 업체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 고소도 하겠다고 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분명 암 보험을 들었고 또 실제 암에 걸렸는데 제대로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암과 대장암이 그렇습니다. 갑상선에서 다른 곳으로 전이된 경우 또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악성 종양이 나온 경우에 보험사에서 암으로 잘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암 보험금을 제대로 받는 법 정원석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김재병 씨는 건강검진을 받다가 악성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암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선 10%밖에 못 준다고 했습니다. 신경 내분비 종양은 암으로 볼 수 없단 겁니다. 의사 소견과 조직검사 자료를 내도 소용없었습니다. 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뒤에야 겨우 암보험금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약관상의 어떤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급하면은 보험금을 못 받은 일반 소비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대법원 판례도 한국 표준 질병 분류도 모두 신경 내분비 종양을 암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이 분명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갑상선암이 림프절 등 다른 곳으로 전이된 경우는 약관 자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보험 약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C77에서 C80은 2차성, 즉 다른 암에서 전이가 된 암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전이가 됐더라도 원래 코드인 C73으로 보겠다는 건데 C73은 암의 분류에서 제외되죠. 이리저리 꼬아놓았지만 결국에는 갑상선 암은 암 아니야 이러면서 다른 암만큼 암보험금을 줄 순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약관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갑상선 암으로 이 처리가 됐었을 때 일반 암까지 지급을 받을 줄 알고 접수를 했는데 수의금만 지급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당시에 이런 조항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잘 모르고 이미 보험금을 적게 받았더라도 3년 안이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 코드가 적정한지 변경을 요구해서 다시 안보험금을 청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면책 조항이 안내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사건을 두고서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내준 데 이어 정작 데려와선 제대로 조사를 안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는 조사실 앞에 CCTV 영상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과천 공수처청사 342호실 복도의 CCTV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342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7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공수처 조사실입니다. 일각에서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조사하지도 않고 조사한 것으로 기록했다는 의혹을 고발하자 이 지검장이 드나든 장면을 검찰에 낸 겁니다. 다만 조사실 내부에는 CCTV가 없어 조사받던 당시의 장면은 없다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지검장이 3월 7일 공수처 청사를 출입하는 영상을 받아본 상태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이 지검장을 자신의 관용차로 태우고 오게 해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도 휩싸여 있습니다. 김 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한 상황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려고 만든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에 나서지도 못한 상태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조직 구성을 마무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공수처에서 일할 검사 약 20명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그 뒤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미얀마에서는 곳곳에 붉은 페인트를 뿌리는 피해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군경의 유혈 진압에 항의하는 의미입니다. 시위대의 수류탄 반격에 군인들이 사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도로에 붉은 페인트를 흩뿌립니다. 버스 정류장도 집 대문 앞도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붉은 페인트는 목숨을 잃은 시위대의 피를 상징합니다. 실제 목숨을 잃은 여성의 피도 도로를 적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19살 여성은 군부에 총에 맞아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계속된 총격에 이 여성은 거의 1시간이나 방치된 채 거리에서 죽어갔습니다.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570명. 시위대는 반격을 다짐했습니다. 실제 최근 여러 지역에서 군경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는 현지 시간 5일 시위대가 군용 트럭을 향해 수류탄을 던져 군인 4명이 사망했고 최근 10일간 최소 14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시위대의 분노는 군부를 넘어 중국을 향해서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오성홍기에 불을 붙이고 반중국 마스크를 쓰며 중국이 미얀마 군부를 해제하려는 유엔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양곤에 있는 중국계 공장 30여 곳이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강판은 미얀마 군부 기업인 미얀마 경제지주사와의 합작을 끝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지금 미얀마 양곤에는 CNN 취재 기자가 전 세계 외신 가운데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군부의 허락을 받고 취재를 시작했지만 취재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군부의 총구 앞에 놓인 미얀마 시민들은 말할 자유조차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양곤에 들어간 지 닷새 만에 클라리사 워드 CNN 기자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군부가 일일이 통제해 취재하기 만만찮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감시를 받으며 어렵게 현지 시장에 나가봤지만 처음 돌아온 건 극도의 공포였다고 했습니다.
Can we maybe talk to some of the people? Can we ask them?
Not sure because this is going to be a security. The security force told me we shouldn't stay for a long time here for our security.
저항의 뜻인 세 손가락을 들고 먼저 다가온 이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And they came up and started telling us their stories. They told us they were frightened. They told us there is no peace there.
용기를 내 취재에 응한 사람들을 군이 바로 잡아갔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미얀마인만 최소 11명입니다. CNN 측이 즉각 군에 항의했습니다. 적어도 8명은 풀려났다며 군이 내놓은 입장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The security forces were worried that they would provoke others and start the protest in the market.
지나가는 소년에게 총을 마구 가기는 군의 모습을 보여주며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That he suffered brain injury as a result of a cycling accident.
If that kind of thing occurred, we will have an investigation into it. We will investigate if the video is real or not.
두 번의 연결에서 워드 기자는 군부에 대한 신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말할 자유도 없는 미얀마는 민주주의를 잃어버렸다면서 말입니다.
Clarissa, why would the military let you in?
Well, the military has its side of the story too, and somehow it's the protesters who are to blame for all the violence here.
JTBC 이지은입니다.
대전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을 때리고 난동을 부린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기초수급비가 적게 들어왔다는 이유였는데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멱살을 잡아 밀칩니다.
자기 좀 정비세요. 그래, 그게 예의...
쓰고 있던 마스크도 당겨 끊어버립니다.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발로 차기도 합니다. 말리는 다른 여성도 밀쳐버립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4시 20분쯤 대전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47살 A씨가 행정복지센터로 찾아와 공무원을 때린 겁니다. 기초생활수급비가 적게 들어왔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58만 원, 70만 원, 58만 원 밖에 안 나왔어요. 어떡할 거야? 오늘 당장 이사 가라는데. 왜? 하고 있어?
A씨는 지난 2월에도 다른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흉기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 협박했습니다. A씨는 동네에서 조폭으로 불렸습니다.
주차장에 차량을 꺾어낸다든지 백내라를 뛰어간다든지 노래방 가서 주인을 때린다든지.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혐의로 구속시킨 뒤 검찰로 넘겼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북한이 오는 7월에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의 물줄기를 다시 돌려보려 했던 우리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일본 정부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금평 기자입니다.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제32차 올림픽 경기 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 결정했다며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하계올림픽 불참을 선언한 건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3년 만입니다. 코로나19로 철저한 봉쇄와 비상방역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선수단을 파견했다가 들이는 게 현실적으로 위험 요인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회 정세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5일 열린 조선올림픽위원회 총회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약 2주 만에 불참 의사를 공개한 겁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예상보다 강경한 상황에서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려는 한미일 전략에 호응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3년 전 평창올림픽 때처럼 도쿄올림픽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의 무대로 활용하려고 했던 우리 정부 입장에선 이번 결정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석 달 이상 남은 만큼 번복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올림픽은 세계 평화의 제전인 만큼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으며 북한이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사전에 어떤 것도 들은 것이 없다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갔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금평입니다.
백신 접종을 서둘러 시작한 나라들은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총리가 다음 주에 펍에서 맥주를 마시겠다고 했고 다음 달이면 다시 해외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빠르면 다음 주에 바깥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영국은 현재까지 3,1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국민 절반이 백신을 맞은 겁니다. 거리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We will move to step two of our roadmap. Reopening shops, gyms, zoos. And on Monday the 12th, I will be going to the pub myself and cautiously but irreversibly raising a pint of beer to my lips.
다음 달 중순부터는 해외여행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포르투갈도 카페와 박물관 등의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사람들은 테라스에 모여 앉아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합니다.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슬라브인들이 모여 사는 독일 루사티아에선 지난해 취소됐던 부활절 행사가 올해는 열렸습니다.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평소처럼 검은 예복과 말을 타고 행진을 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국민이 백신을 맞은 이스라엘은 이르면 다음 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Now I can celebrate in a restaurant with my children and my grandchildren and we've gone back to a normal life pretty well almost normally.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아직 1.92%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차질 없는 백신 접종으로 다가오는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한강 하류에선 이유를 알 수 없는 괴 생명체 때문에 소동이 일곤 합니다. 끈처럼 생긴 벌레가 그물에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그 양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 염분의 차이 때문이다. 아니다, 수질이 나빠진 탓이다. 그 이유를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강 하류 행주대교 아래 선착장입니다. 실뱀장어를 잡으려 준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민들 표정이 어둡습니다.
다 모든 고기는 다 죽어야죠. 고기의 색깔이 변해요.
잡는 고기마다 죽게 한다는 끈벌레 때문입니다. 길이 20cm 정도의 끈벌레는 자극을 받으면 표면에서 점액질을 분비해 작은 어류를 마비시켜 죽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선 2013년 한강 하류에서 처음 보고됐는데 해마다 출몰한다는 게 어민들의 설명입니다. 직접 배를 타고 강으로 나가봤습니다.
어제 질뱀장어 그물을 문을 이렇게 막았다가 열어놓은 거를 얼만큼 들었나 보러 나가는 겁니다.
고양 행주대교와 김포 신곡 수중보 사이에 오니 그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트는 거예요.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네.
그물을 건져 나뭇가지와 쓰레기를 치웠더니 실뱀장어보다 끈벌레가 먼저 손에 잡힙니다.
지금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투명한 색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실뱀장어입니다. 배 바닥을 한번 보실까요? 그물에서 분리해 놓은 끈벌레가 여전히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나뭇가지와 컵라면 용기 같은 쓰레기를 치우니 꿈틀거리는 끈벌레가 보입니다. 실뱀장어에 닿기 전에 어민이 서둘러 떼어냅니다.
요거 빼놓고 여기 끈벌레.
얘네들은 이제 치워라 요만해서 다 따면 죽어요. 하얘져가지고.
지금 이제 어민들이 네 번째 그물을 걷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뱀장어가 얼마나 잡혔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어떠세요?
궁금하신데 여기 아니고 여기 비잉어.
지금은 그나마 적은 편입니다. 한강에 물이 많을 때면 끈벌레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어민들이 일주일 전 촬영한 영상입니다. 퇴사한 하얀 실뱀장어가 가득 담긴 통에 붉은 끈벌레들만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어민들은 서울시의 서남, 난지 하수처리장 때문에 끈벌레가 급격히 늘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방금 뜬 여기 물이 이 한강물인데요. 거의 하수처리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인데요. 그물 하나에 보통 끈벌레가 한 5kg 정도 걸리고 많을 때는 10kg까지 걸립니다.
행주대교와 인접한 방화대교로 와봤습니다. 저기에 안내문이 있는데요. 물재생센터에서 처리된 하수가 배출돼 한강으로 합류하는 지점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민들은 바로 이 하수 때문에 끈벌레가 출몰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충분히 정수를 해서 물을 배출하고 있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한강에서 저희 하수처리장이 최초에 70년대부터 생겨가지고 개량을 계속 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수질보다 굉장히 비율이가 좋아졌고.
2016년 고양시의 의뢰로 진행된 연구에선 해당 구역의 염분 농도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행주어촌계 조업구역의 소금 농도가 끔벌레가 서식하기 알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왜 끔벌레가 급격히 늘어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책이 시급하다고도 지적했지만 아직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민 주장처럼 정부가 수거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연 상태에 대해서 유해를 미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나 데이터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에요. 생태 교란적으로 지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논의하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어민들 속은 타들어갑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녹조, 끔벌레, 기형 물고기 요 관련해 가지고 민원을 100번을 넣고 100번씩 그랬음에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 없고.
한강 어민들이 끌어올린 끔벌레가 이렇게 실뱀장어와 뒤엉켜 곳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원인을 밝혀달라는 어민들의 요구와 확인됐다는 지자체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더 피해가 커지기 전에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카메라 이현입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불길이 보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부산 반여동 2층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집 안에 쓰러져 있던 70대 남성은 병원에서 끝내 숨졌습니다. 불길을 처음 목격한 40대 환경미화원은 화재 신고를 하고 이웃들을 급히 대피시켰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들은 중국 어선이 도망칩니다. 배 안에 있는 상자에는 어패류가 가득합니다. 어젯밤 8시쯤 서해 연평도 우리 해역에 침범해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두 척이 붙잡히고 23척이 쫓겨났습니다. 해경은 나포된 배에 있던 선원 14명을 불법 어업 혐의로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깨진 창문 사이로 불붙은 무언가를 던지고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외치는 이들은 미국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교도소의 수감자들입니다. 코로나19로 재판이 계속 미뤄지자 수감자 60여 명이 처우를 개선해달라면서 지난 4일에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지던 폭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진압됐습니다. 얼음 호수를 미끄러지듯 잘 달리던 트럭이 출렁이듯 흔들리더니 호수에 빠져버립니다. 가득 실은 건축자재 무게에 꽝꽝 얼었던 호수가 깨진 겁니다. 뒷바퀴가 빠진 트럭은 결국 완전히 잠겨버리고 맙니다. 현지 시간 5일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고로 운전자는 다행히 차에서 빠져나왔지만 트럭은 중장비까지 동원한 뒤에야 어렵사리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과거 자신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를 향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2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사과문을 낸 지 두 달 만입니다. 잘못 알려진 부분은 바로잡겠다는 취지라고 하는데 흥국생명은 구단은 고소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매는 당시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고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됐습니다.
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박영선, 오세훈, 오세훈, 박영선 두 명의 서울시장 후보가 어제까지 세 차례 토론을 벌였습니다. 두 후보가 쏟아낸 말들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K주사기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4위로 올랐은 데는 K백신 주사기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네, 박영선 후보는 자신이 장관 시절 대량 생산한 최소 잔여형 주사기 덕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졌고 세계 4위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세계 각국이 매일 코로나 백신 얼마나 접종하고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하면 우리나라 접종 속도 세계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보다는 앞서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더딥니다. OECD 37개 나라 가운데 36번째입니다. 이 세계 4위라는 계산은 이 접종 시작 후 13일 동안의 접종량만 놓고 비교한 건데 이 접종 속도가 뚝 떨어진 지금은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전광훈 목사와 태극기 집회와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까? 이 세력과 같이 하십니까?
한번 나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도 틀린 답변입니다. 오 후보는 이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태극기 집회나 행사에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참석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10월 3일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끌어내리는 날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무시당합니까? 뭉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유약해지지 않고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오 후보는 세 차례 집회에 참석했고 전 목사와 함께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했습니다. 다음 발언 보시죠.
일본 언론이 이스라엘 총리한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백신 면역을 이렇게 그 집단 면역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질문했더니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에서 배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박 후보가 2차 토론에서 한 이 발언도 잘못 인용한 겁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에서 드라이브스루 등 진단검사 방식을 배웠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후보는 토론 당시 오늘 발언이라고 소개했지만 사실 1년 전 발언이었습니다. 박 후보 설명처럼 집단 면역 비결을 배웠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다음 보시죠.
지금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전혀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 기억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은 무산된 서울 양재동의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사업은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해 논란이 됐습니다. 오 후보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일하던 2009년 11월 인허가를 받은 게 맞고 당시 서울시 간부가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 역시 오 후보의 임기 중이었습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
JTBC는 선거운동 기간에 오토바이로 시내를 누비며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은 민주당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민심을 전달했습니다. 민심라이더 안지현 기자입니다.
민심도 배달이 됩니다. 민심라이더. 이번엔 서울과 부산의 민심을 이낙연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배달합니다.
이번 선거의 변수로 떠오른 20, 30대. 정부에 실망했다는 목소리입니다.
특히 실망한 계기가 있나요? 최근에 정치에?
지금 현재 부동산 집값이라든지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절대 내가 근로소득만으로는 마련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 민심을 들은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민심 배달 왔습니다. 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저들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접근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야겠구나.
비방전이 난무하는 선거전도 불만입니다.
공약 기억 남는 것 또는 마음에 드는 거 뭐 그런 거 있었나요?
없죠. 맨날 뭐 네거티브만 하는데 그게 문제죠. 공약은 별 신경 안 씁니다. 뭐 하루치도 아니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 민심을 듣고 여당 탓을 합니다.
네거티브 공방만 있었다, 이런 평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뭐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느냐는 원인을 따져볼 거고 같으면은 여당 후보가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네거티브 선전밖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서로를 탓하기는 마찬가지.
원래 후보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니까 고소고발로 가버린다.
젊은 층이 바라는 건 구체적이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이륜차가 통행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륜차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통행에 제한이 있어서 많이 불편한 점이 있는 거죠.
고등학교 때는 집 앞으로 이렇게 등하교 했는데 이제는 멀리 다니니까 요금도 올라가지고 그게 진짜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번 시장 임기는 1년뿐. 하지만 공약 실현, 여야 모두 자신 있다고 답합니다.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셨나요?
5년 정도 생각하면서 공약을 했어요.
이번 선거 사실 임기가 1년짜리인데 너무 공약이 남발한 거 아니에요?
오세훈 후보는 자기 과거의 시장에 경험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현실적인 공약을 갖다가 하니까.
민심 라이더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그래도 정치에서 희망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나의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없는 사람 잘 사들은 맨날 지금 내리고.
젊은들 위해서 시정 운영 필요성도 있습니다.
JTBC 안지은입니다.
보궐선거 후보들과 밀착해서 하루를 보내는 마크맨 코너. 이번엔 부산에서 민주당의 김영춘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모두 마지막까지 시민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뛰고 또 뛰었습니다. 최규진, 최수현 기자입니다.
후보가 가는 곳엔 마크맨이 있다. 부산 민심을 겨냥한 후보들의 발걸음 더 빨라졌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전 8시 김영진 후보가 사무실을 나섭니다.
무슨 주무셨어요?
아니 어제 잘 못 잤어요. 3-4시간 좀 잤나요?
일찌감치 사전 투표를 마치고 경제 공약을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합니다. 강경화, 김부겸 전 장관 등을 비롯해 동료 의원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얼마나 걸으셨어요?
우리 한 2,300보 정도 걸었어요.
네.
제가 8,700보. 일단 한번 비교해봐야 되겠는데요, 저랑.
갑자기 발걸음이 빨라진 후보를 찾아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이쪽으로 어디 가셨어? 저기 앞에 계시다. 아우 나 왜 맨날 끼리야 진짜.
진짜.
끼니를 못 챙긴 보좌진들과 식당을 찾은 겁니다.
이제 식사하시는 거예요?
네. 간단한 시간 넘겨드리니까 같이 먹어요.
점심을 먹은 뒤 동네 시장에서 현장 유세를 펼칩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세요? 이동하는데.
40분 먹고 50분.
네. 어디 사시는데?
내요.
네.
저 명당동이요.
선거운동이 막판에 접어들자 보좌진들도 바빠지고
뭐 주머니 안에 필요하신 건 거의 다 있는 편입니다. 인공눈물, 매직, 수첩, 명화 네, 최대한 바로.
6,000보.
후보는 또다시 뛰어갑니다.
놓쳤어.
유세 현장 분위기도 더 달아오릅니다.
권성기! 권성기! 난
멤버라이. 잠깐만, 이거 한 번씩 있어.
이거 뭡니까?
마지막 일정은 사하구의 산업단지.
김영춘 후보는 민주당이 달라지겠다면서 힘 있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김 후보는 10시간 동안 모두 8곳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1,243보.
일정 빽빽하게 하셨는데 일부러 저희 불탕 먹이려고 그러신 거 아니죠? 네.
전혀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더 했어야 되는데.
이제 목이 제일 문제인데 좀 힘든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형준 후보의 일정 시작됐는데요.
오늘도 만보기를 차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후보 만보기가 뭡니까?
제3의 대기, 박근 선거운동. 이미 지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내심 TV로 보다가 실무 보니까 좀 고생을 많이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정이 바뀝니다.
네, 바뀌었대요. 지금 여기 다른 후보 차량이 있어가지고.
후보 간의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합니다.
바로 다음 일정 가시는 거예요?
네, 그만하세요.
다음은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을 공략합니다.
자, 찍어드릴게요.
네, 4,000보 넘었어요. 박 후보는 간단히 늦은 점심을 합니다.
점심을 그 못해서 이 우유하고 샌드위치를 좀 빼고 가려고.
요즘에
목이 안 나와.
어떻게 식사하세요, 그러면?
김밥이 질려갖고 여기 샌드위치 한 번.
오후 4시, 이날은 마침 안철수 대표가 처음으로 박 후보를 지원하러 내려왔습니다.
정권 심판에서 우리나라 정상화 할 수 있는 후보 누굽니까?
현장 유세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빨리
들어가겠다.
다칠 것 같아.
쟤 어디 갔어?
피곤하진 않으세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라.
박 후보는 해운대에서 마지막 일정을 끝냈습니다.
박 후보는 부산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유세마다 정권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약 11시간 동안 6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열기가 갈수록 좀 높아지는 느낌이었고
몇 보 정도 나왔을 것 같은지 한 번.
한 만 보 나왔나? 아, 딱 만 33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스러웠습니다. 자, 만보기
화이팅! JTBC 최수연,
최규진입니다.
네, 저희 뉴스룸은 지난해 12월부터 안산의 한 목사가 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일삼고 신도들에게 헌금을 빼앗았다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1월에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목사의 아내와 동생도 구속됐습니다. 목사와 공범으로 신도들의 헌금을 빼앗고 목사의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입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흰색 상하의를 입고 파란색 모자를 쓴 여성이 법원에서 걸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취재진을 막아섭니다.
뭔데?
급기야 경찰에게 제지당합니다.
왜 마치세요? 하지 마세요.
경찰관인데
몸싸움들 하지 마.
친구라고 하고 나와는.
법원에서 나와 차에 탄 여성은 안산 A 목사의 아내 B 씨입니다. A 목사는 10여 년에 걸쳐 아동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습니다. 공부방을 운영하며 신도들의 노동력을 갈취하거나 헌금을 강제로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굶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헌금 채우고 그다음에 타산하면 이제 없어 주더라고요.
할당한 헌금을 채우지 못하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손 피멍이 들고 막 손바닥 다 까지고 막 발도 막 멍이 들어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맞는 사람 막.
어젯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A 목사의 아내 B 씨와 동생 C 씨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A 목사와 함께 신도들의 헌금을 강제로 빼앗고 A 목사의 성범죄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목사 일가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신도 10여 명을 상대로 빼앗은 돈만 9억 원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에서 장부를 확보해 헌금 내역을 분석해왔습니다. A 목사의 재산은 부동산과 외제차, 명품 시계 등 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JTBC 정용환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구속된 목사의 아내도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목사의 성착취를 알고도 못 본 채 했을 뿐 아니라 남성 신도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도훈 기자입니다.
안산 목사의 아내 B 씨 사전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엔 준 강제추행죄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입니다. 취재 결과 목사 아내 B 씨는 남성 신도들을 불러 성적 신체 접촉을 강요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게 하고 또 다른 성적 행위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목사 아내의 지위 때문에 사실상 거부할 수 없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은 목사 아내 B 씨에게 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마치 술이나 약물에 취한 것처럼 뿌리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겁니다.
목사의 아내도 신격화돼서 신도들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걸로 피해자들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 신도들은 지난 1월 목사 구속 이후 피해를 알리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목사의 자녀 2명도 입건해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3시간 전 제주에서 퇴근길 교통사고가 나서 50명 넘게 다치고 4명이 심정지 상태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트럭 2대와 시내버스 2대가 부딪힌 사고인데 피해 규모가 커질 걸로 보입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차량이 도로 밖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구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제주시 아라일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시내버스 2대와 4.5톤 트럭 1대, 1톤 트럭 1대 등 총 4대가 부딪혔습니다. 버스 2대에는 각각 30여 명씩 총 60여 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4명은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승객 대부분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트럭 운전자 2명도 크게 다쳐 현재 인근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제주시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화물차가 멈춰있던 버스 2대를 잇따라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충돌로 버스와 화물차가 뒤집혀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구조작업을 벌이며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버스 승객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이 자세 편하시죠? 하지만 이 편안함이 허리 통증을 만든다는 사실 제안합니다. 허리를 뒤로 쭉, 맨솔에담을 쓱. 대한민국 쓰담쓰담 맨솔에담.
인싸답게 노는 것도 달라야 하지 않겠어? 플레이 바이 바인미. 천만 팻의 트렌드가 시작되는 곳, 천만 반려인에게 추천하는 바인미다. 바인미.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날씨에 대한 모든 것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4.7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엔 사전투표도 있었는데요. 20.54%로 역대 재보궐 사전투표율로는 가장 높았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날씨와 투표율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한 분들 있으신데요. 제가 지난해 열린 21대 총선 때 이 부분을 살펴봤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던 18대와 20대를 비교했더니 18대 총선의 투표율이 더 낮았습니다. 이땐 투표 가능한 대부분 시간에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비가 언제 오느냐에 따라 투표율에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사전투표는 어땠을까요? 토요일에 비가 많이 왔던 서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회 지방선거와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투표자 수가 올라가고 있네요. 이땐 모두 투표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자 수를 보면 역시 쭉 올라가다가 여기 V자로 푹 내려가는데요. 바로 이때는 비가 많이 왔을 때로 비가 투표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 이후에 빗줄기가 약해지긴 하지만 투표자 수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비가 와도 민심은 투표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날씨로만 살펴보긴 했지만 투표율은 단순히 날씨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들이 맞물려 결정되는 거겠죠. 내일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서 유권자의 권리를 누리면 어떨까요? 투표 날인 내일 날씨는 어떨지 보겠습니다. 밤사이 맑은 하늘에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대체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서울 8도, 부산 1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뚜렷한 비 소식은 없고 옅은 구름만 지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상층의 찬 공기와 하층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 생기는 이 구름대가 많이 끼겠습니다. 이 영향으로 낮 기온은 강릉이 19도로 오늘보다 좀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 밖에 서울과 부산은 20도로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내일은 오전 동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나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박사 김세연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하, 누가 푸른 하늘 보여주면 좋겠네. 아하, 누가 은하수도 보여주면 좋겠네. 구름 속에 가리운 듯 애당초 없는 듯 아하 누가